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절의 상징이 나비, 달걀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나비 같은 경우도 뭐 겉으로 보기에는 죽어 있는 것 같은 그 누에 고치에서 애벌레가 나오는데 원래 그 애벌레 모습이 아니라 완전 다른 모습, 나비로 바뀌어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 부활의 상징으로 이제 그렇게 삼기도 했습니다. 달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껍질을 깨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생명이 나오리라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하기 어렵죠. 근데 이제 생명이, 새 생명이 나오는 것을 보고 부활의 상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옷장을 이렇게 뒤지다가 저기 깊숙이 있는 박스 하나를 발견을 하신 거예요. 박스를 열어봤더니 달걀이 3개가 들어있고 1불짜리가 100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이제 사모님한테 물어봤더니 사모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이제 한 얘기가, 사실 이게 비밀인데 예배 때 이제 당신이 이렇게 설교하면 설교 이렇게 뭐 하다 죽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으면은 달걀을 하나씩 박스에다 넣어뒀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랬더니 이 달걀이 부활의 상징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주는 죽을 썼지만 다음 주는 이게 부활의 어떤 새로운 능력과 같이 아주 또 새로운 모습으로 능력 있는 설교로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넣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했냐 했더니 20년 전부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목사님 생각에 괜찮거든요. 20년에 달걀 3개면은 괜찮잖아요. 근데 1불짜리 100개는 뭐냐 했더니 이게 달걀이 12개가 모이면 그 더진을 1불에 팔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100개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저희 집은 아이들이 달걀을 너무 많이 먹어서 예, 이렇게 뭐 보관해 둘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만은 뭐 우리가 부활절 지나면서 부활의 상징에 대해서도 뭐 이야기할 수 있고 뭐 그걸 달아둘 수도 있고 또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또알수 있겠지만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실제를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있는 부활절이 아니라 그 절기를 통해서 의미를 새롭게 다시 한번 붙잡고 또 1년 내내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이제 뭐큰 그림을 그린다, 뭐 빅픽처다 이런 말들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뭐그 순간의 단편적인 말이나 그 상황만으로는 전혀 몰랐지만 알고 보니까 혹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훨씬 더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그 과정의 일부더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치 바둑을 둘때한수한수 두잖아요.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지만 이제 바둑을 두는 사람은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내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그 전략에 한 수를 두는 거죠. 근데 상대방은 그한 수를 보고는 그걸 보지 못하면은 이제 패착에 빠질 수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저기 뒤에 가면 퍼즐 있지 않습니까? 승하 자매가 반칙으로 마지막을 완성 혼자 해버리는 바람에 거기에 동참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노력과 그 의미가 퇴색이 되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천 피스짜리인가요, 저게? 예, 천 피스를 할때 보면은 그한 피스 가지고 보면 이게 알록달록한 게 뭔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두고 큰 그림이 완성되면 이제 이게 보이는 거죠. 이게 물이었고, 이게 창문이었고, 이게 집이었고, 이게 사람이었고, 그런 게 이제 보이는 것처럼 큰 그림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은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출애굽에 대한 큰 그림을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 사건은 우리 성도의 삶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림과 같은 사건입니다. 마치 이제 바로의 압제하에 종노릇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구원받았던 것이 사단의 압제 아래 죄의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너무 좋은 그림이 되는 거죠. 이거 보는 것처럼 바로는요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사단도 쉽게 놓아주지 않아요. 10개의 전무후무한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유월절의 놀라운 대속을 통해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세례로 표현되어지는 홍해 사건을 통해 가지고 홍해를 지남으로 세례를 받은 것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완전하게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광야에서 준비되어져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대해서 모세를 만나서 그 큰 그림을 알려주시면서 이야기하신 게 있어요. 즉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큰 그림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출애굽의 목적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게 무엇일까? 출애굽기에만도 몇 군데가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들을 보내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목적이 뭡니까? 이들이 무엇하기 위해서? 제사 지내기 위해서. 사흘길쯤 가서 제사 지내도록 그렇게 허락하라,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출애굽기 5장 3절에서 모세하고 아론이 바로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그대로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사셨던 그 말씀을 똑같이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에게 대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직접 바로에게 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니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얘기해도 네가 안 듣고 안 보내주는데 나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한다. 보내라. 왜?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예배할 것이니라, 제사할 것이니라, 그런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요, 출애굽기 8장 20절과 9장 1절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한 대여섯 군데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출애굽배의 목적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냥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보내주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신 것도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 율법 주시고 회막 만드는 법을 알려주시고 제사 제도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이 광야에서 하신 준비의 전부입니다. 결국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올바른 분을 예배드리는 것. 지금까지 뭐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예배드리고 했을 수 있겠지만 올바른 분, 한 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또 마음껏 예배드리는 것, 올바른 방법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저 부동산 하나 주고 먹을 거 주고 뭐 만나 주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그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요, 궁극적인 목적은 제사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겁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큰 특권이라는 거죠. 하늘 보좌를 모시고 서 있는 그 그룹들과 스랍들이 쉬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게 뭡니까? 찬양이죠. 그럼 뭐 하나님이 나 항상 찬양해 해서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면은 찬양할 수밖에 없고 찬양만 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만 하고 싶은 겁니다. 그건 우리의 특권이에요. 의무가 아닙니다. 다윗이 원했던 것도 뭡니까? 시편 27편 4절 말씀 보면은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만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만 사모하는 것, 이것이 one thing that I desire, 내가 원하는 유일한 한 가지다 라고 다윗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목적인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인 예배를, 예배의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속박이죠. 속박. bondage. 뭔가 매여 있는 겁니다. 그게 돈에 매여 있던, 뭐 직장에 매여 있던, 사람에 매여 있던, 다른 취미거리에 매여 있던, 아니면 뭐 내 자신에 매여 있던, 다른 신에 매여 있던, 뭐가 되었든지 간에 매여 있는 것 때문에 올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올가매고 있는 속박으로부터 먼저 벗어나야 했습니다.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저 면피만 원하죠. 어려우면은 그저 relief, 순간적인 relief, 그것만 원합니다. 그게 뭐 술이 됐던 약이 됐던 뭐 담배가 됐던 마리화나가 됐던 뭐 드라마가 됐던 뭐 다른 사람과의 수다가 됐던 뭐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순간 그거 피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 대한 뜻은 구원이에요. deliverance입니다. relief가 아니에요. deliverance입니다. 물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을 물가에 서서 막 응원하는 거, 그건 부족하죠. 아니면 그냥 구명투부를 막 던져주고 그냥 겨우 그거 하나 의지하고 좀 더 버티도록 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건 릴리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딜리버런스입니다. 그게 예수와 여호수아 혹은 모세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물에서 건졌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예배, 자유로운 예배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건은 구원이에요. 구원의 감격 없이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목적 또한 참된 예배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와 왕 되신다는 것을 확증받고 체험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 구원받은 모든 이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예배의 삶을 방해하는 요소는요, 사흘길의 번거로움입니다. 그냥 있는 데서 예배 드려도 될 텐데 굳이 사흘길을 가래요. 성경에서 사흘은 항상 한계 혹은 절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은 부활 전에 죽은 것 같은 뭐 정말 어마어마한 절망 같은 그 상황이 3일 동안 있었다는 겁니다. 요나도 물고기의 뱃속에서 며칠을 있었죠? 3일을 있었습니다. 사흘은요, 말하자면 인간이 버틸 수 있는 그 가장 극한의 한계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금식을 해본 사람도 알겠지만 제일 힘든 금식 중에 하나가 3일 금식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하루 금식이 어렵던데요, 하루 금식 중에서도 첫 끼가 너무 어렵던데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 먹는 게 힘드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금식을 해본 사람은 아마 알 겁니다. 3일 정도 지나가면요 좀 편안해지기 시작하고요 좀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힘은 좀 빠지고 하지만 훨씬 더 편해지고 좀 쉬워집니다. 오히려 3일까지가 막 온갖 그 금단 현상과 유혹에 시달리는 시간입니다. 막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요. 사람에 따라 가지고는 굉장히 힘이 들기도 하고 굉장히 큰 유혹이 다가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3일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뭔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점을 의미합니다. 사흘길을 번거롭게 가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의미 중에 분명한 한 가지는 예배에는 우리의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희생이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인간과 만나주셨던 것이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인과 아벨도 제사를 통해서 만나주셨죠. 근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가리고 차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예배는 받으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저 드려지는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부의 두 렙돈 헌금을 보시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죠. 두 렙돈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저 과부는 전 재산을 다 헌금했다. 헌금을 하더라도 마음의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라고 분명히 성경은 지침을 주고 있죠.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기뻐하신다. 같은 맥락입니다. 신앙의 1세대들 보면요, 다 힘들게 믿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신앙의 1세대로 크리스천이 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유교적인 환경이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제사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나 하나 교회 나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하고 친족하고 탁이 맞물리는 일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 간다고 하면은 막 두드려 패기도 하고 그 막 맞고도 교회 막 가고 그러면은 막 머리를 밀어버렸습니다. 부끄러워서 밖에 못 나가게. 심지어는 방문을 걸어 잠그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겪고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혼자 성경 펴놓고 읽고 예배 드리면 될 텐데 왜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가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의 밑거름 위에 지금의 한국 교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 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희 증조할머니, 주일 전이 되면, 토요일이 되면 이제 주일 전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거죠. 옷도 준비해가지고 다려가지고 놓고 그리고 돈도 다 비눗물로 돈도 다 닦아가지고 말려가지고 다림질해가지고 성경책에다가 하나씩 딱 끼워주고 주일이 그분은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멀리서 오는 분들이 좀 많이 있죠. 제가 종종 그런 얘기합니다. 오시는 행위 자체가 예배라고. 운전하고 있는 자체가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이미 오전, 주일 오전 8시에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혹은 그 전날부터 꽃꽂이를 하고 청소를 하고 하면서 시작될 수가 있죠. 오늘따라 보니까 꽃꽂이가 더 아름답더라고요, 꽃이. 어떤 사람은 주중에 주일 예배를 생각하면서 기도로서 또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또 여러 가지 교회의 사정들을 살피고 또 돌보느라고 예배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주중에 기도하는 무릎으로부터 예배가 또한 시작이 되기도 하죠. 시편 120편부터 134편의 부제가 붙어 있기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순례하면서 같이 불렀던 찬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이미 예배가 몇 달 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시편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내용들 한번 보십시오. 다 보면은 가정에 대한 내용들도 참 많고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가정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은 성을 지키는 자의 그 수고함이 아무 소용이 없다. 가정을 지키는 자의 뭐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눕고 아무리 수고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고백들을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가장 중요하고 본질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본 글을 보니까 그 철치 하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마다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철치 하핑, 철치 스키핑, 혹은 철치 쇼핑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제 이유가 나에게 맞는 목사, 나에게 맞는 메시지, 나에게 맞는 찬양, 나에게 맞는 교육부, 나에게 맞는 스타일, 나에게 맞는 교회 건물, 나에게 맞는 사람들을 찾겠다는 의도가 크죠. 근데 그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 던지시는 질문, 그 화두가 뭐냐면은 만약에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설교를 듣고 무언가를 배우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섬기기 위해서, 내가 사역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세나 생각이 달라질까? 그저 내가 사역과 돌봄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역과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훈련되어지기 위해서 온다라고 했으면 많은 것이 달라진다는 거죠. 궁극적인 목적 자체가 다른 겁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그때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가사가요. I will not offer up anything to God that cost me nothing. 나에게 대가 지불을 요구로 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안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멈추기 위해서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고 천사가 지시를 하죠.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오르난이 자기 타작마당이니까 자기가 죽였다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이 안 받겠다. 역대상 21장 22절에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먼저 주겠다고, 공짜로 주겠다고 오퍼했는데 아니, 나는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살 테니까 너 나한테 팔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니까 뭐 그냥 뺏을 수도 있었겠죠. 대가를 지불하고 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그 장소가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터가 됩니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전염병으로 심판하던 천사가 갑자기 머물러 섰던 곳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던 모리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장소를, 그 엄청난 희생을 드렸던 그 장소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거기서 딱 천사가 멈추더니 여기다가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다윗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터가 되었죠. 하나님이야말로 돈 주고 살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먼저 치르지 않으셨습니까? 왜요? 내가 이만큼 주면 저 사람들도 이만큼 주겠거니 하는 기대감 때문에? 아니요.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사랑의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받은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 정성을, 내 삶을, 나의 고백을, 나의 감사를, 나의 희생을, 나의 섬김을, 나의 눈물을, 나의 무릎을 드립니다.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배의 삶을 방해하는 요소는요, 쓴 물입니다. 쓴 물. 홍해를 건너가지고 막 큰 기쁨과 감격 가운데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근데 미리암의 노래가 딱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구절이 뭡니까? 출애굽기 15장 22절 23절 말씀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또다시 등장합니다. 뭐가? 사흘길이. 사람의 한계까지 가는 거죠. 사흘길을 갔는데 물이 없어요. 아, 드디어 물 발견했는데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마라라고 했습니다. 이 쓴물은요, 한계 상황 끝에 만나게 된 이 쓴물은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죠. 우리의 성품을 의미할 수도 있고, 우리의 환경을 의미할 수도 있고, 도무지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나 현실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예배한다고 3일이나 그 극도의 그 한계까지 다다라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데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다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내 자신의 모습,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환경, 저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약속들, 거기에 딱 맞닥뜨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뜻이 있죠. 의도가 있습니다. 이 과정과정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훈련시키십니까? 딴 거 없어요. 신뢰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는 것.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어떤 대적이 다가오든지, 어떤 문제에 봉착하든지 여전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도록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결정하도록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우리의 환경과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신뢰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간다고 하는데 가는 길마다 막히는 거예요. 쓴물만 보이는 겁니다. 한계에 다다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심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찬양을 해야 됩니다. 감사를 해야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만큼 예배를 많이 드리는 크리스찬이 없죠. 뭐 애기 태어나도 예배드리고 100일 돼도 예배드리고 돌감사라고 예배드리고 이사가도 예배드리고 뭐 신방 예배도 하고 승진했다고 감사 예배하고 계엄 예배하고 다 예배입니다. 심지어는 새벽 기도에도 다 새벽 예배로 바꿔가지고 다 예배의 절차대로 뭐 주기도문도 하고 막 하죠.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 때는 새벽 기도회 때는 축도 안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축도하면 사람들이 예배로 알기 때문에 예배가 아니라 기도회라는 겁니다. 말씀을 왜 하느냐?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하려고. 다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귀한 거죠. 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다 예배의 삶으로 하겠다는 거죠. 신앙의 1세대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쯤 오니까 이게 종교적인 행위가 다 돼버리더라는 거죠. 이거 안 하면 찝찝하고 목사님도 큰 이사하셨으면 또 예배 드리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또 마지못해서 하고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마음이 담겨야 된다는 거죠. 의미가 담겨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부적 쓰듯이 뭐 했는데 예배 안 드리면 잘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것 같아가지고 축복 안 하실 것 같아가지고 찝찝해서 하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뭐 늘 해왔던 거니까 그냥 going through motion 하듯이 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예배의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은요 예배, 일상의 예배로 이어져야 합니다. 광야는 그것을 배우는 곳이죠. 광야가 종착지는 아닙니다. 그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떻게 예배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시고 훈련시키시는 그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예배의 삶이 세워지기 위한 훈련 과정이 바로 광야인 거죠. 구원의 감격, 사랑의 수고와 희생,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일상이 될 때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경험하고 그것을 가지고 일상의 예배로 나아가서 그것이 뭐 예배 형식으로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늘 보면 저 사람은 구원의 감격이 있어, 기쁨이 있어.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하는데 사랑으로 다 수고하고 섬겨. 저 소자 한 사람한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해. 그리고 누구라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퍼할 그 한계와 문제 가운데 저 사람은 늘 감사해. 늘 찬양해. 그게 진정한 예배의 삶이죠. 그것이 공동체가 모이는 이 예배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고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일상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이상현 전도사님이 만드신 찬양인데요. 주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실 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저번에 한번 설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수고 안 해도 아침마다 먹을거리를 하나님이 주시지요. 그리고 밤마다 캠프파이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불구덩이 있는데 그 불기둥에 다 둘러가지고 어차피 모든 진영이 그 회막을 중심으로 다 둘러싸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거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매일 밤을 보냈으면은 얼마나 빨리 졸업했겠습니까? 광야를.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아마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때가 언제 있습니까? 근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기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 예전에 이집트에서 있었던 것, 지금 당장 내가 갖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다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삶을 가르치시고자 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지하여서 임재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것으로 사랑받기 합당하시다. 주 나의 하나님을 나의 모든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사랑하리. 주 나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으로 사랑받기 합당하시다. 주 나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으로 사랑받기 합당하시다.